나는 거울을 바라보았어요. 나는 천천히 히잡을 벗었어요. 화상을 입은 얼굴보다 얼굴을 가리고 있는 히잡이 더 흉측했어요. 나는 거울 속에 나를 바라보았어요. 거울 속에 나도 나를 바라보았어요. 나는 거울 속에 나에게 말했어요. 평생 히잡 속에 숨어 살 순 없어, 카일라. 화상을 입었으면 어때? 너는 의사가 될 수 있어. 나는 히잡을 벗고 방문 밖으로 달려나갔어요. 안녕하세요. 가슴에 담아온 작은 목소리 진행을 맡은 이지선입니다. 앞서 들려드렸던 이야기는 국내 한 화상 환자 후원 재단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제작된 동화책 히잡을 벗어 던진 카일라의 한 부분인데요. 오늘은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화상 경험자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아버지가 조그마한 간의 수공업에 종사하셨는데 방 안에서 이제 작업을 하시다가 그 인화물질에 대한 이제 무지죠. 그래서 이제 저하고 제 동생이 화상을 입게 됐죠.
문을 열어놓고 유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바람 뒤에서 세게 불면서 이 옷이 앞으로 있는 가스불로 가면서 이게 갑자기 확 하고 좀 한 10분 지나니까 몸이 뜨거워 시작하더라고요.
다루던 제품이 화학 제품인데 스파크로 인해가지고 촉매반응이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분진 안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폭발해버린 거죠. 진짜 오징어 껍질처럼 온몸에 피부가 시커멓게 말려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나영이는 1학년이었고 친구랑 같이 향초를 가지고 놀다가 친구는 집에 가고 나영이는 혼자 남아있는 상태에서 아마 잠깐 졸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치마에 향초불이 붙어서 화재가 나니까 전신 65% 3도 화상이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멀리에 있지 않습니다. 화상 사고는 특별한 사람, 특별한 상황에만 일어날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이 그렇듯 누구에게나 어떤 예고도 없이 느닷없는 사고라는 이름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중증 화상 같은 경우에 3도 화상을 입으면은 피부 이식 수술을 하기 전까지 피부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모습이나 이런 걸 세균감 열맞게 해가지고 바세린 거즈나 이런 걸 붙여놔요. 근데 그거를 매일 드레싱을 하는데 그 전날 붙인 게 그 다음날 되면은 살갗에 달라붙어가지고 그걸 뗄 때 고통이 어마어마해요. 중세시대 때 끔찍한 고문 중에 사람 피부를 벗게 된다는 고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 정도의 고통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생사를 뜯는 느낌을 항상 그때 가져요. 진짜로 도살장 끌려가는 느낌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었고 진통제가 커버할 수 없는 고통들이 있거든요.
화상 환자들 사이에서는 지옥 체험이라 불리는 드레싱 시간. 이 드레싱 시간의 고통은 최준서 씨와 임민아 씨처럼 화상 환자뿐 아니라 가족에게까지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오늘 하루만 쉬면 안 되냐고. 어른분들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지옥에 가는 것 같다고 표현을 했었는데 나영이는 그런 말들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머리에 모낭염 치료를 하는데 거부가 너무 심해서 병실에서 제가 나영이를 치료를 했어요. 나영이가 너무 아파하고 소리를 질러대서 문을 잠가놓고 치료를 했어요. 그게 며칠 반복되니까 저도 너무 지치고 그 아파하는 거를 보는 것도 너무 힘들고 너랑 나랑 죽자고 그리고 창문을 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나영이가 정말 미안하다고 엄마 한 번만 살려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기억이 아이가 너무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런 거를 견디고 있는 아이한테 제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게 부모로서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나영이한테도 굉장히 미안했었죠.
엄마가 힘들까봐 끔찍한 고통을 묵묵히 참아낸 아이. 나영이 어머니는 6년 전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찢어집니다. 화상으로 인한 사고는 가족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데요. 경제적인 부담은 이들의 무거운 어깨를 더욱 짓누를 뿐입니다. 요리를 하다 사고를 입은 김은채 씨의 말입니다.
수술비하고 치료비가 금액이 어마어마해요. 아버님이 모아뒀던 돈을 거의 1억 가까이 까먹었거든요. 1년 한 6개월 제가 병원 생활에서 치료하고 수술하고 하는 과정에서만 그 이후는 더 들어갔죠. 아직도 성형으로 이게 분류가 돼 있어서 안면이라도 제발 저는 재건 수술로 돌려달라는 거죠.
직장에서 불의의 사고로 화상을 입은 최준서 씨. 근무 중에 일어난 사고라 산재 처리로 치료비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저는 산업재해이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수술비라든지 이런 거. 그런데 이 화상치료는 비급여란 치료비가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한 달에 한 비급여 치료비면 2천만 원 가까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산재보험으로도 처리가 안 돼요. 이걸 회사 쪽에서 내주냐. 회사 쪽에서 내줘도 그만이고 안 내줘도 그만이에요. 관계성이 없어요. 예전만큼 치료는 못했어요. 한 달에 1천만 원 이상 비급여 치료비가 한 200만 원대까지 줄어들 정도로 집중치료를 못 받고 치료를 80% 이상을 포기해버린 상황이 온 거죠.
이들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방법은 없는 걸까요? 화상 경험자 윤석권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거는 이제 장애인 등록을 하는 게 그게 유일한 방법인데 근데 굉장히 엄격해요. 완화가 됐으면 좋겠다. 특히 화상 입으신 분들은 조직화되거나 또 목소리가 이렇게 크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제도나 지원에서 사각지대에 또 있어요. 건강보험 제도가 많이 나아졌다고는 해도요. 여전히 화상과 관련해서는 건강보험 제도가 미흡한 거는 많이 있습니다.
한강성심병원 화상외과 조용석 교수 또한 실제 화상 환자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의료보험을 통한 지원을 강조합니다.
화상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산정특례라 그래서 중증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는 있는데 사실 저희가 치료하는 기간보다 이 환자분들이 나와서 재활하는데 거기에서는 사실 다 대부분 아직 보험 적용이 안 되고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환자분들이 재활을 받고 싶어도 제대로 재활을 받을 수가 없는 왜냐하면 비싸니까 눈 깜짝하면은 뭐 한 달에 뭐 2, 3천 깨지는 거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최소 1년, 2년, 3년 이렇게 치료해야 되니까 그거는 일반 보험 환자들이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국가적으로 재정이 좀 더 확충됐으면 좋겠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화상 환자는 한 해 50만 명이 넘고 이들 중 대략 5% 정도가 체표면적 20% 이상의 화상을 입은 중증 화상 환자라고 하는데요. 다른 나라의 화상 환자들은 정부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고 있을까요? 한림화상재단의 황세희 의료사회복지사, 한국장애인개발원 김은채 박사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초기에 화상을 경험을 하면 의료기관에 이미 이제 심리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바우처나 이런 정책적으로도 잘 되어 있어서 이분들이 큰 어려움 없이 치료를 받고 심리적인 문제들도 다 받을 수 있도록 체계가 마련되어 있고요. 보험 수가나 이런 것들로 다 인정이 되어서 폭넓게 서비스들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피닉스 소사이어티라는 저희와 같은 비영리 단체인데 옹호 어드버컷이라든가 또 그분들이 어떻게 지역사회 안에서 잘 살아가셔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단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 기관도 그 두 나라의 모델을 벤치마킹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만 같은 경우는 안면장애에서 가로해가지고 화상장애라고 분류돼서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그냥 지체면 지체에 관한 그런 서비스를 받고 안면이면 안면에 관한 서비스를 받고 화상장애를 장애 유형에 적용해야 재활 서비스나 심리치료나 화상 정도에 따른 직업재활 프로그램도 마련되고
그래도 불과 10여 년 전과 비교를 해보면 많이 나아진 거라고 합니다.
개인 기부자뿐만이 아니라 기업이나 복지 후원 단체로부터의 지원이 많이 늘었어요. 결과적으로 화상 환자분들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범위가 많이 늘었다라는 것들이 변화를 할 수 있겠고요.
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쉽게 변하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전염병은 아니거든 사실. 행여나 저 사람 옆에 있으면 뭐가 묻으면 전염되지 않나 해서 그래서 약간 격리를 시키고 왕따가 되는 거죠. 환경미화원에 계신 분이었어요. 이분은 다치고 난 이후에는 그 사람 옆에 잘 안 앉으려고 샤워실도 따로 그러면서 이분은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으셔가지고 현재는 그만두셨어요.
보이는 데에 화상을 입은 분들은 취직이 잘 안 돼요. 음식점에서 음식을 나른다 하더라도 갑자기 밥맛이 떨어지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주인장한테 이렇게 올라갔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쓰고 싶지만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대상인 그분들이 싫어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쓰고 싶어도 못 써요. 정말 쓰여지질 않아요.
화상 장애인으로서 직접 화상 경험자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김은채 씨. 베스티안 화상재단 설수진 대표를 통해 들었던 취업을 막는 현실 사례를 통해 좀 다르다는 이유로 감당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화상 입은 사람들은 네 가지 고통을 단계적으로 겪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첫 번째는 사고 당시의 고통이죠. 두 번째는 병원에 실려와서 치료받을 때의 고통. 세 번째는 치료가 끝나고 나서 상처를 마주했을 때 달라진 그 모습을 보고 받는 심적 고통. 마지막 네 번째가 바깥에 나왔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변하는 표정, 말, 행동 이런 것들이 또 전해지잖아요. 그 네 가지 고통을 이제 단계적으로 겪다 보니까 좌절들이 빈번하게 와요. 거의 정글에 이제 내몰린 상태에서 너 혼자 살아서 돌아와라 뭐 이런 분위기.
처음 나갈 때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람들이 저희만 쳐다보는 것 같고 한겨울이었는데도 등에서 땀이 나더라고요. 그때 사람들의 시선이 어떻게 느껴지냐고 물어보니까 표창을 던지는 것 같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화상 환자들의 실질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 병원에서의 외과적인 치료만큼이나 심리치료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렸을 때 화상이 입은 애들이 이제 사회에 큰단 말이죠. 그래서 화상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뭐냐면 자존감이 상실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깊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할 수 있다. 그 10년째 제가 지금 캠프 대장이거든요. 제 애들 또한도 캠프에 같이 갑니다. 1년에 한 번씩 캠프하는 걸 기다려요. 똑같은 그냥 학교에 있는 친구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극복을 하는 거거든요.
조영석 교수님, 아이들은 편견 없이 어울리는데 훨씬 익숙하다고 말하는데요. 함께 어울리는 가운데 아픔을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임민아 씨는 어울리는 법을 새삼 배우기도 했는데요.
저야말로 이제 제가 혼자서 즐기는 스타일이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주변을. 그래서 병실에서 사람들하고 캘리그라피를 강의를 시작을 했어요. 간단하게 먹이랑 종이랑 펜, 붓 이렇게 준비를 해서 주말만 빼고 있어요. 그래갖고 근데 저도 너무 재밌었고 환우분들도 너무 재밌게 그 화상 입기 직전에 제가 쓴 글들을 시하고 수필 뭐 짧은 단상들 그리고 캘리그라피 이걸 접목을 해갖고 책을 하나 내고 싶었어요. 지금까지 밀어놓고 있는데 올해는 책을 낼 수 있으면 감사하고 안 된다고 해도 이제 전 단계 준비 과정을 제가 올해는 좀 끝내야 되겠다라는 계획은 있어요. 아, 스스로 켜는 별이야? 어둠이 스스로 켠 별이 있다. 내게 온 길과 내가 가야 할 길과 가고픈 길이 가지내듯 한다면 뿌리에게 묵어도 볼일. 어쩌다 내 가지에 앉은 별 보는 사람 만나면 그대 어둠 어딘가에도 그가 스스로 켠 별이 있다 말해주렴.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서 다시는 느낄 수 없을 것 같았던 희망을 만났다는 화상 경험자들. 이들을 향한 가장 큰 응원은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함께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제가 그냥 이지선 씨인 것처럼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작은 목소리를 전해주신 저와 같은 화상 장애인분들도 그냥 누구 씨로 당신 곁에 함께 살아가고 싶어 할 겁니다. 우리는 지금 꿈꾸고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있는 그대로 보아주기만 한다면. 그래도 어려우신가요? 어떻게 해야 할지 나영이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일부러 막 심하게 배려해주고 양보해주고 그러는 것은 조금 부담스럽고 싫었어요. 대놓고 본다거나 같은 놀라는 소리를 낸다거나 하는 것은 상당히 상처가 큽니다. 당연히 아프죠. 상처인데. 그리고 물론 아프신 분도 있겠지만 심각하게 아프지 않으니까 밖에 많이 돌아다니고 학교 다니고 할 거 하는 거예요.
오늘 저의 동지 화상 경험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오래전 저의 모습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스스로 켠 별, 그 빛나는 별은 함께였기에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서로 함께 작은 빛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 지금까지 연출 정수선, 구성 류영애, 저는 이지선이었습니다.